오늘은 부활,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하는 부활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이론이다 라고 우리가 가끔 그칠 때가 있습니다. 이론과 실제가 좀 다르지 않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겐 너무 이론적이어서 따라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은 사실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원한 삶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자꾸 연결시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말씀과 현실이 좀 다르고 자꾸 괴리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내가 도저히 따라할 수 없으니까 내 뜻대로 해석한 나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경험, 내 생각을 따라 살게 되죠.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기초가 흔들려 버렸어요. 우리는 뭐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건 이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는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생각,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굉장히 큰 괴리가, 신앙의 괴리가 생겨나게 돼서 결국은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혹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말씀을 믿으려고 기도하고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틀리다고 부인하고 치워버리면 결국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이해 못한다고 이해 못할 때는 더더욱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부활이라는 신앙을, 부활이라는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고 전하고 때론 죽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돌에 맞아 죽었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똑바로 달려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더 겸손하게 자기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린 그런 전승도 있어요. 부활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를 특별히 알려주는 그런 귀하고 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29절에 바울은 먼저 부활을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모순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29절을 여러분 보면 죽은 자에 대한 대리 세례가 행해졌던 것을 보게 되죠.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역사가가 그 당시에 그 죽은 자를 향 죽은 자를 대신해서 받는 대리 세례에 대한 그런 기록을 남긴 것을 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도 그런 어떤 그런 풍습, 그런 습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 세례를 받지 못하고 믿음 안에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사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죽었으면 그 죽은 사람을 침상에 뉘어놓고 그 밑에 사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례하는 사람이 물어요. 세례를 베풀 것을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례를 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스운 일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는 이거예요. 너희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베푼 이유가 뭐냐? 다시 살 것을 은혜가 기대하지 않았다면 왜 그런 세례를 베푸냐라는 그런 논리예요. 그러면 그런 세례를 베풀어도 되냐라는 문제가 남죠. 어때요, 여러분?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례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잘 모르면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세례라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현대의 몰몬교가 이 대리 침례를 거행합니다. 몰몬교에서 대리 침례는 이런 거예요. 죽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대신 내가 세례를 받아주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죠. 세례는 뭐냐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없어요. 세례는 구원에 들어가는 어떤 키나 열쇠가 아니에요. 그럼 세례는 뭐냐?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선언하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세례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던 나의 삶은 내 만족, 내 기쁨, 내 행복을 위해 살았잖아요. 거듭났으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부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시간이에요. 그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킨다? 자기도 구원 못 받는 세례를 남을 구원받게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잘못된 해석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며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엉뚱한 삶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부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30절로 32절에 보면 바울은 실제로 자기의 신앙, 자기의 삶이 어땠는가를 고백을 해요. 자신이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 내 삶이 어땠느냐? 처음에 30절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썼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을 감수하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상황과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위험에 처하게 되죠. 이건 초대교회 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사실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은 자유로운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죠. 그러나 지금도 무슬림권의 나라에 가면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 믿는다고 집안에서 축출당합니다. 그 부족에서 축출당합니다. 회사에서 잘리고요. 생계를 이어갈 방법을 다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잘 아는 터키라든가 뭐 많이 있잖아요. 오늘 제가 아까 좀 기도하고 있을 때 카톡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오늘 이제 종료주의잖아요. 산테라는 지역에서 거기 무슬림 지역인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25명이 죽고 50몇 명인가요? 부상을 당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편하게 믿으니까 그런 사실들을 모르죠. 저는 그거를 메시지를 받고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참 내가 사치스럽게 믿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가 내 욕심 때문에 지키지 못하면서 그렇게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그들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라도 그 믿음의 삶, 기도의 삶, 예배의 삶, 복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의 전도자고 그 당시의 사도라면 이건 목숨을 걸고 다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고난은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에겐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거쳐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모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그 다 아는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길들을 같이 이끌어주세요. 가이드해 주시고 때로는 힘주시고 용기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받은 모범적인 예가 누구였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 아시죠?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세 친구와 다니엘이 다 굉장히 높게 등용돼서 그 나라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세 많은 사람들이 생기죠. 이방인이 와서 이렇게 잘 되니까. 그래서 그 바벨론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을 다 처벌하자는 제안을 신하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자 그들을 고발하죠. 그리고 왕이 그들을 아껴서 너희가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그 세 친구에게 권면을 해요. 그때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우리는 하나만 생각하죠. 우리가 어려움에 당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건져내실 거다 플러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이 함께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죽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때로는 파산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믿음이죠. 바울은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날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부활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으면서까지 전했냐라는 거예요. 왜 그가 날마다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을까요? 만약에 그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유익한 것, 출세하는 것, 명예를 얻는 것을 추구했다면 그가 목숨을 걸 이유가 없죠. 바보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다면 죽으면 다 끝인 것을 위해서 목숨 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바울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는 그 소망을 갖고 있었기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죽음의 위험과 여행 속에서도 그는 이겨낼 수 있었고 자기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바울은 부활을 꿈꿨어요. 그리고 부활을 늘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부활할 것을 믿으며 견뎌낼 수 있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라고 편하게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누리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손해보지 않고 언제나 내가 하는 일이면 형통하고 잘 되는 그런 믿음,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나를 통해 영광이라면 그렇게 살게 해주시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저 순종했던 겁니다. 그게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그게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그가 많은 위험에 노출되었었고 얼마나 많은 죽음의 환경에 처했었는지를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퇴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신앙과 얼마나 그렇게 정반대인지 몰라요. 현대인들이 기도하는 내용과 얼마나 정반대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치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부활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 자신의 기쁨, 자신이 추구했었던 그 욕망과 욕정을 다 내버려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았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32절에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는 고백까지 합니다. 이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말은 사실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문자 그대로 정말 맹수와 싸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출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좀 상징적인 의미로 맹수와 싸웠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건 좀 두 번째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 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 약 3년을 머뭅니다. 그가 에베소에 머물러서 그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 아데미 신전이라는 아주 큰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그 아데미 신전에서 그 제사하고 거기에 기념품들을 사가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흥황하고 복음이 말씀이 막 세워지다 보니까 그 아데미 신전 을 통해서 이제 산업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게 됐어요. 거기에 한 사람이 이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이게 굉장히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선동을 일으켜 가지고 바울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거의 사형 선고를 받는 아주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맹수를 만난 것 같이 이렇게 비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런 근거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정말로 맹수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처형을 많이 했잖아요. 살아났다면 조금 아까 우리 바울이 자기가 그 어땠던 겪었었던 정말 어려운 고난 가운데 그 맹수를 집어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실제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그만큼 어려움 속에 있었다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가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을 여러 번 겪죠.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을 밖에 던졌더니 하나님을 살려서 들어온 그런 일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춘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사명을 따라 사는 거죠. 그 사명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면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빌립보서에 가면 바울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것을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남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게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32절 마지막에 보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나도 그렇게 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는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22장 13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22장의 배경은 이래요. 예루살렘에 이제 외부 적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된 상태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이 이제 어차피 죽을 거라는 자포자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건데 먹고 마시자. 오늘이라도 내가 먹고 마시면 내일 죽겠다라고 그들이 자포자기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후에 어려움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상황을 누리자 어차피 죽을 건데 라고 자포자기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빗대어서 결국은 뭐냐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부활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누리는 거예요. 기쁨 최대한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끝날 건데 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삶이 마지막이라면 그렇게 사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때로는 부활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기쁨 만족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도 하죠. 왜죠?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정말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어외하지 않고 지금 내 만족, 지금 내 기쁨에 빠져서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죠. 이걸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진짜로 살고 진짜로 부유하게 한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의 니느웨 사건 아시죠? 니느웨 성.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 성이 멸망당할 것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하루길을 지나서 선포하는데 하루길을 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 멸망당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배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왕도 옷을 벗고 왕복을 벗고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짐승까지도 다 배옷을 입혀라. 우리가 하나님이 혹시 용서하실까 생각하며 다 회개하자라고 함께 부르짖자라고 그 조서를 내립니다. 그 백성들이 다 겸손하게 엎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멸망시킬 거라는 명령을 철회하십니다. 하나님은 멸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죽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는 거죠.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나의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어서 생명이 살 수 있다면 죽어야죠. 그게 우리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상대방이 살 수 있다면, 내가 힘들어서 저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힘든 게 낫다라는 거죠.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33절로 34절에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친구로부터 영향을 주로 많이 받습니까? 어느 쪽이세요?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강하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영향력이 센 자가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 때 믿음으로 내가 영향력을 줄 수 있거나 아니면 내 믿음에 위협을 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사무엘하 13장 3절에 보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자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사랑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끙끙 앓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13장 3절에 요나답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심히 간교한 친구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암논에게 그 조언을 해요. 아버지가 오면 끙끙 앓고 있다가 내가 아프니까 다말에게 나에게 먹을 것을 해서 갖고 오게 좀 시켜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 의심 없이 그 청을 들어주죠. 그래서 다말이 음식을 해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있으니까 너네 다 나가라 그러고 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암논이 다말을 취하고 난 이후에는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치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아내를 만들어버리면 됐는데 이 암논도 악한 사람이죠. 자, 암논에게 아주 나쁜 친구가 있었어요. 그게 요나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나답 때문에 암논이 나쁜 사람이에요. 암논이 원래 나쁜 사람인데 요나답이 부추긴 거예요. 대부분이 후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친구 만나서 타락했다고 말할 때는 어떤 게 내 안에 먼저 있냐면 내 안에 타락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껴들어요. 껴들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악한 마음을 자꾸 품기 시작하면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그걸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 악한 동무에게 속지 말라가 뭐냐면 악한 동무가 자꾸 미혹하고 부추기는 그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혹여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 친구들이 그렇게 부추기는 것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친구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이 왕이었죠. 왕의 아들은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정통 계승자죠. 근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의 왕위를 물려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인정을 했어요. 아버지 사울은 그것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이 세운 왕을 자기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다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영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잠언 1장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혹여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더라도 지혜로운 자를 만나면 내 마음의 악함이 사라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에게 영향력을 받아서 그의 영향 때문에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여러분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리더가 돼야 돼요. 영향력을 주고 이끌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거기까지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성장되지 않았다면 악한 자를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휘둘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들의 미혹한 마음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으로 가려면 일단 악한 동무들을 멀리하고 지혜로운 자를 따르시고 가능하면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끌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34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깬다라는 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치 깨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흐리멍텅한 생각에서 이제 온전한 정신을 가져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너희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악한 행동, 하나님이 그 싫어하는 모든 행동들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의로운 일을 시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일주일 사는 동안에 무엇에 여러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물론 대부분이 학생들이니까 학업에 집중되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학업에 집중되지 않은 나머지 시간에 무엇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힘드니까 이제는 내가 좀 기뻐할 일들,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기뻐하는 일들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 동일하게 내 만족, 내 기쁨이에요. 우리가 무엇에 깨어서 무엇에 더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시간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때때로는 예배도 희생되어지면서 쫓아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더 관심 있게 바라보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죽임을 못나면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의를 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내 안에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게 되죠. 어떻게 예배를 희생시키고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희생시킬 수 있어요. 다른 시간에 만나야 되고 다른 시간에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과감하게 희생시킨다는 얘기는 내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 내게 처한 상황 속에 최선의 결단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누구나 갖다 그러잖아요. 최선의 결단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최선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가는 것 최우선적으로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부끄러워서 숨는 자가 아니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이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때로 그렇게 살다가 넘어졌더라도 그 일을 다 이루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살고자 하는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아무리 많이 넘어졌어도 주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으로 기뻐하고 인정해 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부활은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부활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예배하며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직장에서 쫓겨나도 마을에서 추방당해도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절대로 놓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처하진 정말 우리는 그 목숨까지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많은 헌신과 때로는 희생, 때로는 우리의 그 손해보는 일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기 때문에 한번 실천하고 져주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그렇게 삶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죠.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제 날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가 따지고 보면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내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내가 남아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화나는 거잖아요. 용서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용서를 많이 받으면 용서 못할 일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용서가 내 안에 별로 없어요. 그 은혜를 별로 경험하지 못해요. 왜?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바울처럼 날마다 내가 죽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가 그래요. 날마다 앉으면, 때로는 시간마다 앉으면 여전히 내가 이렇게 확 올라와서 내 생각이, 내 자존심이 용납을 못하죠.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깨워서 의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영향력을 주는 사람, 그렇게 성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길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영향력을 끼쳐서 적어도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런 길들이 계속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힘들어도 그 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선다면, 주님을 몰랐다가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만 있다면 그 길이 얼마나 보람된 길이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희생과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 그런 희생과 헌신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지고, 우리 교회 표어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은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이 굳건하게 믿으시고, 그 영원한 삶은 지금의 삶과 연결되어짐을 꼭 기억하셔서 지금 이길 수 있는, 지금 승리할 수 있는, 지금 희생할 수 있는, 지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었고 그 죽음이 나를 살렸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또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나도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겠다고, 아니 죽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만족, 내 기쁨의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내 욕심이 있지만, 그러나 은혜의 자리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자리에 더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복음, 생명을 위해서 바울처럼 주께 노라는 고백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